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나중에 있으면 기도할 때 또 그리고 우리 성에 찬양할 때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실제 오늘 설교 내용과 같이 이렇게 똑같은 그런 메시지가 또 찬양이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는 제목으로 쭉 했지만은 오늘은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또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면은 머릿속에는 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마음을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6장 15절을 보면 그죠? 성벽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끝났다고 해놓고 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거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Now the city was large and spacious. 그러니까 성은 크고 뭔가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은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지만은 이 성경 말씀 원래의 저자, 오리지널 오터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왜 성벽 공사 끝났다고 해놓고 또 다음에는 성읍은 광대하고 또 아직까지 건축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했을까? 제가 오늘 설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성벽 재건 공사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과 가정의 영적인 삶의 회복도 중요하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정치를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여러분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셧다운 하고 자꾸만 그 위협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여기에 국경에 이렇게 그 국경 장벽을 쌓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막 불도저처럼 밀고 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경이 세워져야 한다. 느헤미야 1장 17장 말씀을 쭉 보면은 실제로 성벽 공사를 할 때에 반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저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둘레는 약 3마일 되죠. 그리고 이 성벽의 높이는 약 한 50피트가 됩니다. 15m. 그리고 폭은 3m죠. 그러면 한 그건 10피트가 되는데 이 큰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성경 말씀에는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이렇게 끌고 가시느냐. 우리 말씀 가운데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성벽 공사는 끝이 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일도 성벽 공사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우리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광장이죠. 광장에 모여서 이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제 집회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은 건축이 되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첫 번째로는 모여야 된다. 모이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여기까지 읽읍시다. 보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말씀 쭉 보면은 남녀, 노소, 어린아이들까지도 따라 들을 만한 사람이 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여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학사 에스라, 요 에스라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지도자였죠. 제사장이었고 학자였죠.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가져오라고 부탁한 것을 봅니다. 지금 제가 1973년도, 74년도 그때는 중학생 때였습니다. 뭐 요즘처럼 뉴스가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늦게 소식을 듣는 또 신문을 봐야지 소식을 아는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래도 그때 뉴스나 또 이 매스컴에서 크게 방송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1973년 그때 여의도 광장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그때는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생 선교회 CCC 김준근 박사님이 이제 빌 브라이트를 강사로 모시고 민족 복음화 대회를 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여기가 빌 브라이트 목사님. 여기 김중곤 그 CC 총재.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1973년도 74년 거물협에 한국 교회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강사를 초청했을 때에 약 100만의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요. 1970년, 80년, 90년 이 30년간이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많이 했지만 교회가 급성장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부흥회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큰 디딤돌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고 왕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왕정으로 넘어갈 그때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블레셋,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을 말씀해 보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 우리 한번 모입시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러니까 집회를 소집했는데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은 모이서 모이는가 하면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모이서 했던 일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고 나라의 국력도 강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은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블레셋의 이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가 중요한 단어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려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그 전쟁이 이 에벤에셀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모일 때에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크고 작은 이런 부흥의 운동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미스바의 운동인 큰 부흥의 운동이었고 두 번째로 나온 느헤미야 8장도 역사상의 가장 큰 부흥 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광장에 모여 봅시다. 도대체 누가 이 모임을 주최를 했기에 누가 이 모임을 만들었기에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가릴 것 없이 일제히 광장에 스물앞 광장에 모였다. 여기에 스물앞 광장이라는 것은 그죠? 여의도 광장처럼 그런 이런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이었죠. 우리가 오늘 그 지금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죠?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서 100년간에는 아무 일도 아무 사건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혼자 각계 전투하듯이 혼자 그렇게 따로따로 살았는데 8장 1절에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물앞 광장에 모였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네헤미야 만든 예루살렘 성벽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워러 게이트 수문 여기가 마치 여의도 광장처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였는데 바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경을 보면은 누가 모이자 우리 한번 만나서 뭘 해봅시다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뒤에까지 우리 봐야 되죠. 보면은 누가 사람을 모이고 어떻게 모이게 했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성령이 건축되었으니 우리가 한번 모여보자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모일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때부터 부흥이 눈에 보이는 성벽 건축뿐만 아니고 심령 가운데서도 신앙 가운데서도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것은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느냐 모이기도 했지만은 모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안 모이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 한번 열심히 모여봅시다 라고 편지를 했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모일 때에 우리 기독교 역사 교회사 우리 성경에 보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그때도 사람들이 모일 때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은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죠. 거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모일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고 또 미국과 영국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그때가 아니고 오늘도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일 때에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가고 세 차례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전 458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겸 학사였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예루살렘 복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와 14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세우고 또 스문앞 광장의 모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일어나는 운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죠?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는 첫 번째로는 관찰, 두 번째로는 해석, 세 번째로 적용인데 말씀을 꼼꼼하게 읽고 그 말씀 뒤에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 다시 느헤미야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둡시다.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해봅시다. 이거 보면은 누가 모이자 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자기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우리 한번 모입시다. 그걸 모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뭘 말했습니까?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부탁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여러분 우리 모여서 성경 배워봅시다가 아니죠. 14년 동안 에스라는 함께 있으면 한 번도 우리 모여서 말씀을 들읍시다 요청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니까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부흥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인가? 에스라 7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러니까 실제로 14년 전에도 에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전에는 2차 포로 귀환 후에는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부탁이 없었는데,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를 하니까 자발적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아 말씀을 알고 싶다, 듣고 싶다,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수문 앞 광장의 집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붙여주셨던 불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향한 불길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음부터 느헤미야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가면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수문 앞 광장의 모임은 대체 어떤 모임이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8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잡아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특별하게 지었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모임을 위해서 사람들이 나무 강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뭐냐, 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죠? 천주교는 미사 중심, 예전 중심으로 그 모든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는 설교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갔느냐. 민수기 2장 이전에는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지금 회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진을 향하여 중간이죠. 회막은 중간에 있고 성막은 중간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60만 약 200만의 사람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싸 있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회막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회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행진할 때도 회막을 앞장을 세우고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에 그때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수문학 강장의 모임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삶에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고 회복을 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느헤미야 8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모든 백성이 여기 보면 그죠?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합시다가 아니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좀 가져다가 읽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쪽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네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너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실제로 말씀과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아픈 이런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뼈아픈 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너도 배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모이라 했던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어떻게 모여서 무엇을 하자라고 주도한 것도 아닌데 성령 하나님께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향한 이 열정을 주셨을 때 수문 앞 광장에서 지금은 큰 이제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도 미스바 운동, 미스바의 모임, 오늘 수문 앞 광장도 모이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운동들도 바로 모여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조나탄 에드워드, 존 웨슬리, 좀 뒤이지만 디엘 무디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집회, 제가 어릴 때는 한 70년, 뭐 60년 고무렵이죠. 그때는 집회를 사경회라고 예전에만 불렀습니다. 사경회, 뜻이 뭡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한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는지 그런 이제 모임이었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가 70년, 80년, 90년 경제도 부흥하고 또 그 무렵에는 교회가 생각이 이렇게 교회 성장, 부흥이라는 것은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만이 성장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말씀보다는 능력이나 신유나 치유나 방언이나 입신, 뭐 넘어짐 뭐 이런 것들을 더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16세기의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중심을 강조했지만은 그때도 영적인 것만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은사나 그런 것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이 앞장을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인터넷 가면 수많은 기독교의 자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말하자면 좋은 영적으로 우리를 살찌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우리를 신앙에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도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제 골짜기로 데려가죠. 가니까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마른 뼈가 쌓여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에 우리 같이 봅시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만약 우리가 뼈만 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그런 질문을 받아서 생각해 봅시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참 대답하기가 참 이거는 그게 쉬운 그게 아니죠. 그때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그렇게 답을 합니다. 답을 하는데 에스겔 3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자 같이 봅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마른 뼈들, 바짝 마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이 붙고 살아나고 군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이렇게 다운이 되었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부서싸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더스트죠. 먼지 속에 내 영혼이, 내 몸이 딱 붙어있다. 죽은 것 같은 나의 영혼이 다운이 되어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오면은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미의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이미 완성을 했지만은 성벽도 중요하지만은 영혼, 신앙의 회복도 중요한데 그 회복은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네미의 8장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들었는데,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태도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시간에도 내가 어떤 그런 마음으로 듣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설교 시간에도 내 생각은 온 대로 이렇게 서핑하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되느냐. 느헤미야 8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 여자 여기 알아들 아이도 있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제사장 에스라 앞에 모였는데, 느헤미야 8장 3절에 그때 말씀을 향했던 그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자 읽읍시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listen attentively, carefully, 아주 경청했죠. 귀를 기울이고 그저 그냥 내 머릿속에 내 귀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였다, 마음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성으로 그냥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 말씀이 나의 영혼에 어떤 은혜를 주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의 기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한 사건을, 제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쭉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제 그 빌립보 사건이 있는데 우리 17장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면 그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떤 자였습니까? 간절한 마음 with great eagerness. 이 보면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열린 예배가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열린 마음이 열린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린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여서 열리지 않다고 하면은 그 예배는 열린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한빛교회의 선교 컨퍼런스, 미션 컨퍼런스 갔죠. 가니까 세 분이 선교 보고를 했는데 한 분에게 45분씩 그렇게 줍니다. 점점 이제 목사님 부탁이 선교사님 요거 넘으면 안 됩니다. 딱 요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이제 그런 부탁을 하셨다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실 때에 한 3시간 설교 들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시면서 3시간, 4시간. 여러분 중국에서는 요즘 선교사를 지금 추방하는 게 실정인데 예를 들면요 찬송을 불러도 몇 시간씩 부르고 모이면은 자건 10시간, 11시간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고 그래요. 저도 생각하면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흥사경에 따라가면은 뭐 한 설교 1시간 반, 한 2시간쯤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여기 보면요. 에스라가 설교할 때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은 얼마 동안 설교를 했나? 읽어봅시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해가 뜨는 6시를 생각하고 12시까지 몇 시간 들었습니까? 6시간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8장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에스라가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관습은 뭔가 하면 우리 복음서에는 그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서서 하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때는 서서 6시간 이상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면은 졸업식에 가는데 그죠? 졸업식에 가면은 그죠? Pledge of Allegiance 또 그 미국 국가를 부르면 사람들 이렇게 합니까? 일어서잖아요. 뭐 다른 행사할 때는 앉아 있지만은 국가를 부르거나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뭡니까? 아, 내가 이 말, 그게 국가를 내가 존경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서서 말씀을 들었다. 이런 태도였죠. 뿐만 아니고 이들은 세 번째로 그 말씀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왔을 때 그냥 귀를 그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탁 부딪힐 때 그 말씀이들이 말씀마다 즉각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떨 때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죠? 목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탁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터치한다 말이죠. 터치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은 자 에스라가 지금 말씀을 선포했고 같이 봅시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는 장로교회 아멘 잘 안 하시지만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이 전거되니까 그 말씀이 탁 마음에 붙으시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었다. 땅에 바닥을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보니까 내가 아니었군요. 말씀에 대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때 하나님 그 말씀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 순종합니다.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들이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요. 같이 봅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겠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아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않았구나.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우리 민족들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당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채찍으로 치셨던 것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울고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응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그냥 아 그렇습니까 아니고 말씀을 드렸으면 회개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잘못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참된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봅시다. 이들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9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잘못 사는 일에 대해서 이제 구체 행동들이 쭉 나오는데 8장 17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여기에 초막절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켜라. 그러니까 모세 때는 했고 여호수아 때는 했지만은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너는 그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죠. 작은 부분이지만은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 하고 초막절 장막절을 지켰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실제로 안 하던 것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딱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나의 순종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내 삶을 바꾸기 때문에 삶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우리 한번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보면 이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했을 때에 기쁨이 찾아왔다. 결국은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삶을 바꾸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내용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눈에 보이는 성벽 공사는 끝내고 성벽 공사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내 가정과 내가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돌아보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린 신앙은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그러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